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매듭을 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속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10년간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쓴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4편의 배경은 다윗이 십 황무지라는 이 수풀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의 추격군이 대규모로 풀리는 바람에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 위기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의 어려움을 우리 3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이란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다윗을 밀고 한 그 십당 지역 주민들이었는데 이 십당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지파가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체 나라가 정확히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별 그 텃세와 분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기다 못해 그래도 유다지파 형제들이 있는 데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다윗과 함께 피를 나누고 이렇게 자랐던 이 유다 형제들이 다윗을 밀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순식간에 사울의 추격군이 쫓아오는 바람에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배신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regard for God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방향무인한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왜 이 다윗의 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태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사태를 판단했습니다. 야, 아무리 다윗이 우리 같은 지파 사람이지만 이제 사울왕의 시대인데 이제는 새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이제 사울에게 줄을 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윗 편들어 주다가 우리 지파가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선을 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처신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믿음 생활 따로 실제 삶에서 결정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지파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분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자기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빠져나오기는커녕 원인 분석도 잘 안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짧은 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코너까지 몰려본 사람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게 남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트인 길은 하늘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아주 절박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식이 없거든요. 화려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학교인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살 길을 내어달라는 말입니다. 변호해달라는 말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렇게 해달라.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말할 때는, 주의 힘을 말할 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열리던 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 빼기 최고인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절대 안 만주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번 하면 그대로 만나주듯이 내가 생각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면은 그 불가능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게 다윗이 자신의 동족들의 배신과 그들의 뒤에서 조종한 원수들의 압박에 대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마음 변하게 하시고 요거 요거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아이디로 여기 가서 자금줄을 좀 대오시고 이거는 나보다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종부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서 물 좀 떠오라는 거죠. 하나님 돈 좀 구해오라. 이거는 부하 비서실장을 대하는 태도지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완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긴 그 수많은 능력들이 하나님에게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기도할 때 그럽니다. 어떤 형제 딱 찍어놓고 하나님 제발 저 형제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기도죠. 수십 명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아주 잘생긴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 놓고 수십 명의 자매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내가 하나님이 원한 짝이 아니면 내가 물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곤란이 아니라 아주 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블랭크 체크, 백지 수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빨리 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걸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원대한 뜻입니다. 다윗이 자꾸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라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처리 방법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수를 읽고 계십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바둑 1급이 보는 수하고 바둑 9단이 보는 수는 몇천 개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면초가인데 하나님 보기엔 길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급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문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조바심을 내고 머리 굴리고 불안하고 잠 못 자는 일은 이제 스톱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불안해갖고 하나님 이거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응답하라고 가르쳐드리는 거 이것도 스톱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스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를 고치실 수도 있겠고 내가 모르는 상황을 지금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떨 땐 우리 애도 와서 막 자기 학교 선생님이 막 너무 불공평하게 자기를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설명을 해주면 아빠 누구 편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당연히 네 편이지. 내가 얼굴도 못 본 선생 편이겠냐. 그렇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 네 편이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선생님 편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편이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고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저 죽기를 바라세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기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몸 아픈 분들한테 기도하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당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나오죠.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무슨 일 부탁하면서 근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럼 너 딴 데 가서 얘기해.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믿어야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믿으셔야 됩니다. 다만 응답이 내 생각하는 대로 안 올 뿐이지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응답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이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더 높은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응답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헌제란 기도응답 받고 나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아주 축제 감사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기도응답으로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면서 춤출 때 쓰는 낙헌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그렇게 응답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아직 다윗은 응답 받지 않았어요. 아직 현실은 깜깜해요. 그런데 벌써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아직 환난에서 주께서 나를 완전히 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왕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눈을 만지셔서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윗은 아직 받지 않은 은혜도 미리 끌어당겨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받지 않은 은혜까지 끌어당겨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감사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가 아직 속 썩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속썩이는 이 아이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재로 쓸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10년, 20년 후로 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초창기부터 개척 초기부터 아주 어렵고 힘들 때부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새로운 교회 2년,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얼마나 축복될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웃어요. 뭐 우리가 막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고 아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그렇지만 그 꿈 같은 일은 믿음의 눈으로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옭아매고 있는 어떤 고통이,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축복의 미래를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의 미래가 옵니다. 응답을 미리 땡큐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몰라도 순종하며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야단맞지 세상에게 야단맞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상황이요. 우리처럼 팔자 저렇게 데스크탑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를 외웠다가 나중에 다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냥 그 황무지에서 사방에 쫙 깔린 사울의 추격군한테 코앞까지 쫓겨가지고 인생의 절벽에 서 있을 때 축복의 미래를 보면서 미리 땡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서도 이렇게 미리 땡큐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에 놓인 분들을 특별히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